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시스템이라는 분명한 하나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 시스템의 절대 이유,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뭔가를 영원히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십니까? 저는 영적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현장,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인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왜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곧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나누신 세상, 우리는 이제 12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겪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려면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하나님의 것,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분명한 언약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2가지의 삶입니다. 물론 이 62가지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62가지는 앞으로 차차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함께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삶 곳곳에 미치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필요를 알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삶들인데요. 이마저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는다고 이게 육신적인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시간입니다. 전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한 영혼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게 영적인 것들인데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계를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신 미래.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일이 같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돈 벌고 현실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조금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그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언약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던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환이 봅니다. 보고서 그때부터 두려워 떨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아직 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을 더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문제들을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마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눈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갑자기 객기가 막 발동해가지고 질 수도 있는 싸움에 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확신하고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정치인을요. 엘로마라는 마술사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정치인 한 명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큰 방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정치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16장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점쳐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그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가 하는 귀신이 하는 말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그때에 바울과 그 팀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작년 우리 원단이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마술책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막 이단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쓰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른 채 사용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바울이요 2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모든 마술책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바울 팀이 아니라 어떤 좀 전문가 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전문가 팀이라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귀신에게 조종받는 정치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술책에 모든 삶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한 마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제가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오고 어떤 학자가 오더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던 바울과 그 팀들, 언약으로 그들을 치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경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요, 그들이 가졌던 이 언약, 이 언약은 그 시대마다 막 변하고 또 변화무쌍하게 그 문화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런 어떤 시대, 한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글쎄요,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뒤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고백해 하셨겠지만 이 고백은요, 영원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물론 고백한 고백이지만 모든 전도자들에게 시대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거 있죠.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걸 설명할 이유가 없죠.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언약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현실을 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은 충분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삼기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언약으로 풀어낼 수 있고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실 이 영적인 눈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언약,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언약을 깊이 우리 안에 각인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통찰력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뭐 우리의 행실을 깨닫고 우리의 뭐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하고 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그런 일들 자체가 중요한 도전이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이 언약을 놓친 채 그걸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에 반응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약이 언약되기 위해서, 절대 변함없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이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언약을 분명히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싸운다, 그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 언약, 구원의 축복이 변질된다, 바뀌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 성경책을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흐름,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되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전 세계가 사실 이곳에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열심이죠.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열심을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을 얼만큼 바라보느냐, 그 흐름 속에 얼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언약으로 허락된 구원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요 뒤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로 앉아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분은 사단이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있는 곳, 이 언약이 고백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세계 복음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목표로 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이 굳이 실 필요 없는 영광인 거죠.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의 그 성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데요. 그러나 그 언약을 소유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핍박하는 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십시오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내가 혹시 그들에게 상함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또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바울이요. 자기 육신적으로 그 한계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초인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한계가 많았지만 달려갈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는 비단 내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요. 달려갈 길. 우리가 분명히 달려갈 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응답,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응답들,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 있죠. 무엇이 우리의 한계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한계가 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부족한 내 인생을 사단의 통로로 삼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요. 아직도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과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뿌리 체질을 두고 싸워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재입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지금의 순간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도요. 이 현재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모습,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내게 필요한 물질을 쫓아 사는 거죠. 내가 당장 이게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지금 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당장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생명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눈물 흘려도 그 은혜가 끝이 없는데 우리가 만입이 있으면 그 만입을 다 가지고 고백해드려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죠. 우리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게 분명합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랑 따로 자게 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더 좀 서운한 거는 부모님이 쓰시던 그 더블 침대를요 제 방에 두시고서 혼자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자고 있는데 누가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영적으로 약해서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막 수시로 부모님한테 가서 무서워 그러면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미래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통로 삼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그냥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느낍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제는 못하겠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놓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언약이다. 변함없는 언약이기에 여기에 뭘 더하거나 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세계 복음화 언약은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뭐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계속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파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절대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한계 많은 우리의 삶,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구원받은 여전히 이 한계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이 답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기 원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답, 당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답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분명한 체험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영적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죠. 예배와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각인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은 붙잡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놓치고 있던 우리의 사명, 이 전도를 감당할 때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깊은 믿음도 없이 전달했던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한 인생이 바뀌는 걸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체험은요, 내가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저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예배를 도전하고 기도를 도전하고 전도를 도전할 때 우리 행위로 도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건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하루를 감당하는 하루 스케줄 속에 분명히 누려야 하는 삶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랬죠. 그리고 렘넌트 일곱 명이 다 이런 이 언약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묵상하면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시기거든요. 그럼 만나서 야 나 죽을 뻔했어, 뭐 그때 막 도망다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 이 얘기만 계속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백도 했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좀 힘들었어,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입에서 포럼되었던 건 뭐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어, 이 언약은 진짜 언약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니까 목숨이 걸려있고 매일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 지체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한 거죠. 불신앙의 고백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어, 이런 불신앙 고백으로 속에서 어떻게 그게 지속되었겠습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모임이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포럼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포럼입니다. 아까 김은정 집사님도 기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지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늘 고백되고 포럼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각인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 근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려면요, 지속하려면 바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렘넌트 데이 때 문화 특강을 들었습니다. 대구에 한 주목님이 오셔가지고 천안에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문화 특강의 그 전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그 모든 게 거기에 분명한 사단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유튜브 틀어서 우리 렘넌트들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도움이 되니까 좀 쉬일 수도 있고 그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들이 그 보는 그 안에서는요, 그 만화 영화에서는 선악의 구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정의롭게 많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일을 하는 그 주인공이 해적입니다. 예. 우리 말씀이 기억나시죠? 해적선에 있는 놈은 아무리 잘나고 착해도 해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만화를 계속 보고 그 해적 그 주인공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나와요. 굉장히 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선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여러분 렘넌트들 게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게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게임에서 가장 희열을 느끼, 특히 총게임을 할 때 희열을 느낄 때는 헤드샷,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때 막 굉장한 그 효과음을 내면서 헤드샷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럼 순식간에 몇십 명을 제가 머리를 쏴가지고 죽이거든요. 그 주목님이 한 특강에서 내한 내용은,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염탐하려고 간첩이 내려왔다가 식겁을 하고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냐? PC방마다 100여 명이 되는 청소년들이요, 총게임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 한 사람의 파일럿이 준비되는, 공군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조그마한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비행기와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300시간 이상을 연습을 하면 그냥 나오면 비행기 몰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연습인 거죠. 그게 반복된 학습인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조용히 핸드폰 그 게임을 붙잡고.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이 아닌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요즘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추나무 뭐 사랑 걸렸네. 재밌게 보이십니까? 재밌게 들리십니까? 전 진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드라마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목은 들어봤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순수한 제목. 절대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 저도 그게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거든요. 자극적이고 뭔가 폭력적이고 눈에 확 들어올 만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화 여러분 보십시오. 15세 뭐 몇 세 제한 걸어놔도 우리 랩몬스 다 보거든요. 막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한 사람을 이게 이 살인범이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 폭력성에 대한 우리 감각들이 무뎌지는 거죠. 웬만해서는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손에 총을 쥐어준다, 손에 칼을 쥐어준다, 그럼 그게 학습되어 있는 거 있죠. 무뎌져 있는 데다가 전쟁 연습 맨날 했지, 거기다가 선악 판단을 못하죠. 나한테 피해를 주면은 다 악한 거예요. 나를 강압하는 건 부모님이든 학교 교사 선생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 우리 엘먼트들이 얼마나 많이 속겠습니까? 예,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끊임없이 복음을 심고 저 세상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것을 심는 그 시간에 우리는요 더 복음을 심고 우리 안에도 복음을 더욱더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시스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소유한 시스템. 그리고 개인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특별히 가정이라는 현장, 이 시스템들이 마련이 될 때 하나님이 지속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그 어학연수를 떠날 때요, 유학을 갈 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그 지역에 혹시 다락방 교회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이제 미국 가서 속을 수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는 좀 자존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 불신앙 아니십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뜨끔하셨는지 그냥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담을 주고받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말고요. 그건 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시스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게 복음이 계속 복음이 누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이 마련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이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 그리고 전도 시스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캠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그 지역에서 살아나는 전도 시스템.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 다른 나라의 현장도 살리는 선교의 시스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대 운동의 시스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이란 말씀을 그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 큰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인 겁니다. 단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이 시스템의 응답을 주역으로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아까 조금 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절대적인 계획과 일방적인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란 말은 하나님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하나님 계획 쫓아서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셔도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모든 순간에 이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내가 소유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보고서 눈물 흘리고 계신데 나는 완전 딴 데 보고 있어. 하나님 계획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그거 못 보고 현실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 자신과 업과 현장이 시스템이 되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가까스로 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굉장히 힘든 하루로 여러분이 사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축복의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17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와있는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언제든 기도로 손 뻗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 시스템의 응답 우리가 주역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